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앞에서도 이미 두 번씩이나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좀 더 분명히 그리고 자세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평가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과 거기에 답하는 침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요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오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룬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요한의 증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두 마당을 함께 오늘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의 해설처럼 들려지기도 해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역할이 요한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다루겠는데 오늘은 결론을 맺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부분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자기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용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됨의 한계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역시 한계를 느낌을 여기 요한처럼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진실한 요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적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맞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정작 오셨을 때는 감격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자신의 취향과 입장에 맞추어서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다른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은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음은 바울사도가 자기 동족에 대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의 탄식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한된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말세의 지말을 앞둔 오늘날에도 같은 경계를 가져야만 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취향과 모양대로 설정해 놓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모르긴 해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겹쳐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이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남에 장애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점검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의 자세라면 반드시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도록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사실 침례라는 것도 완벽한 표현이 안 되고 또 세례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첫 번째 19절에서 22절은 요한의 고백을 봅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침례자 요한을 전에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대표를 뽑아서 요한에게 직접 확인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19절 하반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요한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을 밝히는 진솔함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지 이렇게 요한처럼 거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 그렇게 한 것으로 미루어서 저들의 질문이 처음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인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복음서들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던지는 것으로 봐서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의 답변의 자세와 내용입니다. 두 번씩이나 드러내어 말하고 또 드러내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 드러내어라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한 마음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일에 동의하다 또는 인정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선언하다 그런 의미상으로는 우리말로 번역된 드러내어 또 숨기지 않았다 하는 말보다는 고백했다, 선언했다 이런 내용이 더 강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그렇잖아요. John confessed it and did not den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은 유대 대표자들의 질문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21절 상반절에 묻는데 이것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그리스도 이전에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성격상으로 엘리야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에서 예언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일반적으로 예수도의 재림 전의 상태와 더불어 말하기 때문에 초림 예수를 준비시키는 입장에서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묻지만 여기에도 답변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역시 기다리는 중이었던 바로 이 예언한 선자를 그 선지자로 칭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역시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역시 세례 요한의 진실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에 길지 못하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이었지만 자기에게 잘못 돌아온 영광을 온전히 거절하고 자신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귀중한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자신들이 이미 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가서면 자신의 답변과 맞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함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자신의 사역과 역할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을 연이어서 두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요한을 통한 예언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물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의 배경은 당연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하는 것인데 먼저 선택된 백성들에게 황야와 같이 돼 있는 굴곡이 심한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시켜서 귀토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동물이나 식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광야 같은 메마르고 거친 마음으로 귀토를 맞는다면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상태, 즉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 나타나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거절되고 만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앞에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룹이었고 그들은 역시 부활과 천사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았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수장을 사두개인에게서 뽑게 돼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는 것은 앞에서 제사장들과 뭐 성전 관원들이 한 얘기나 이 얘기를 겹쳐서 본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표로 뽑아서 보낸 사람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귀토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질문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회개를 당부하는 침례 요한의 세례는 정결 예식의 하나로 부약의 율법적으로도 그 말이죠. 오히려 합당한 것임에도 귀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째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영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7장 10절에서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17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대화를 보면 이들은 역시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6절, 27절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은 자신의 세례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6절에 그랬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임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저들의 영적이지 못한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절함을 알고 바른 이해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말씀과 사실은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앞에서 이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10절에서 11절에 사도 요한의 지적처럼 이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음을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27절 상반절 그랬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온 즉 연륜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하늘의 법칙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이치 역시 세상적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은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땅에는 먼저 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의 신발끈을 가장 낮은 종이 흘러줍니다. 그리고 발을 씻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일반적인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예수도를 나타내야 할 역할로 왔지만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겸손이죠. 오히려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간다는 제자들의 보고에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8절에 그랬죠. 장소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그만큼 사실임을 증거하지만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베다니라는 장소는 거리와 위치상으로 봐서 나사로와 두 누이가 살던 곳이 아닐 수도 있는 다른 장소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앞에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고백.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성경의 성취. 자신이 역할이 그런 거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이 요한 사도의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가장 구체적인 예수들 역사 속에 드러내는 자신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질문자들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계속 그곳에 있었는지는 언급이 없지만은 이 단락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29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황 상황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을 때 흥분에 찬 요한의 고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에 메시아의 예언에 근거한 말씀이지만은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본문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모두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암노스, 히랍으로 암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상고하겠지만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읽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람의 사죄가 세상의 어떤 보화로 대속될 수 없음을 증거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18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딱 네 번을 신약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끌려가는 양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께서는 다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심에도 마치 잡히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채찍을 치면은 맞고 항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위한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형 집행을 해본 경험이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끌려가 죽음을 당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대속의 제물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 27절에서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예루살렘의 대표들에게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라 이렇게 밝힌 바 있었고 이제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긴 증거는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하반절에 선언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한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선언이죠. 이것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바로 뒤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2절에 그랬는데요. 앞에서 예수도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설명한 것처럼 정확한 상황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씩이나 요한이 그러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 상반절에 33절 상반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의 원인이 결코 세상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가 아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역을 준비시킨 바로 하늘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성령이 내게서 내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3절 34절에 그렇게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가려들을 줄 알았고 자신이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완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뭐 성령이 내리는 모습이라든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해서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역할이 다릅니다. 어떻게든 요한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빛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 사람의 입장과 성품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했고 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감격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도를 영접한 오늘 우리가 그에게 배울 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